함께 선고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 5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 즉시로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뿐만 아니라 나의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58문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고백에서 당신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나는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도 신조에 나타난 신앙 고백의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 신경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태어남이 생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세계에 있어서 뭐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라는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말들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이 끝이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소망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다시 사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이것과는 또 다릅니다. 몸은 비록 썩어 없어지지만 그래도 영혼만큼은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가지만 육체까지 살아나서 영혼과 결합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교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말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빠져나가 버린 이 영혼들이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나무나 동물의 몸으로 혹은 인간의 몸이나 더 고등한 그런 피조물로 다시 환생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하는 이전에는 뭐 동물이었는데 사람이 된다든지 사람이 있는데 동물로 태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똑같이 그 인간이 똑같이 다시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살았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래서 15장 3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이 이곳으로만 끝나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가? 과연 죽음이 인생의 완전한 끝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요 자신들이 전파했던 복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몸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 영혼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는 이런 일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그 역사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교리는 우리가 텐트를 세울 때 가장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지주대와 같은 것으로서 이 교리가 쓰러져 버리면 기독교라고 하는 텐트는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몸의 부활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여러 가지 많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중에 우리의 몸이 사는 것과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종이가 불에 타버리면 다 재가 돼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리죠. 이런 것처럼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런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자연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 죽음을 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임의로 죽기로 작정된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앞으로의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잘려 있으면 당장 잎이 막 급작스럽게 시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잎이 발았습니다. 그러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뿌리가 잘려 있는데요. 죽은 것이죠.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 존재 자체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모두 다시 살게 되며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기는 사는데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진정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가, 이것이 문제지 우리의 목숨이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일시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기는 하지만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인간관, 또 이원론적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헬라 철학 같은 데서는 무엇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서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빠져나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데아의 상태로 들어가는 구원의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선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몸도 다시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몸을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증거로 이런 영원한 부활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신자의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음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런 증거들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는 그런 장례 행렬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부르셔서 그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증거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장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바울사도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반수나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할 때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뼈다귀가 그냥 널려 있는데 생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뼈다귀가 어떻게 됩니까? 뼈다귀가 서로 딱딱딱딱 맞춰지면서 힘줄이 붙고 살갗이 붙으면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것이 살 것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사실은 처음부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통일된 인격체로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몸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떻게 돼요? 중간 상태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즉시 낙원으로,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자의 영혼이 죽고 나게 되어지면 살았을 때와 다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가리켜서 영혼의 성화의 완성이다.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어서 완성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생에 살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이런 면에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도 범죄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고 나게 되어버리면 몸은 썩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할 수도 없게 되고 영혼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혼이다. 이처럼 죽은 다음에는 영혼이 몸과 분리되고 그 영혼은 곧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런 상태가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 영혼이 아직 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온전케 된 이 영혼은 그 온전케 된 영혼에 걸맞는 몸을 덧입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도 원하는 바지요. 그렇다면 이런 기대와 소원, 즉 온전케 된 영혼이 그에 걸맞는 옷을 덧입게 되는 그런 때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지요.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 몸이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서 이 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줄로 아는 것은 그 말이죠. 그의 계신 것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체를 우리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과 영혼의 완전한 성화의 완성이요 영화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로 썩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15장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때는 사망이 삼킨 바 되어서 더 이상 몸이 썩어 부패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몸을 가리켜서 욕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욕된 것이다. 욕되다라는 이 말은 부활체의 영광과 비교할 때 욕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체는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몸은 강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 안장로님이나 현장로님이나 예? 뭐 김문상 군사님이나 홍석희 군사님이나 조 군사님이나 다 예? 젊었을 때 우리 뭐예요? 영진이처럼 아기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영이처럼 중학생 때도 있었을 것이고 청년 때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과정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점점 몸이 병들고 노쇠해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젊은 사람도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은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노화와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게 될 그때 우리 몸은 강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벙어리들도 노래할 것이요 저는 자도 뛰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우리 유형욱 형제도 뛰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 영욱이가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입게 될 몸은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거처하고 있는 이런 육의 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 역사하고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몸이지만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이 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 말씀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떤 사람은 몸이 없는 유령과 같은 그런 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같이 잡수시고 똑같은 이 몸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욕되지 않고 연약하지 않는 온전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신자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저 슬퍼만 하지 않았고 일어나 그를 헤브론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약속의 땅은 바로 사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증거로 그는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구태여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 보존의 법칙을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진 통일된 인격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모태에서 조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하는 이 고백을 어떤 사람들은 불로 장생을 기원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끝없는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하면 죽는 것보다 못 차지요.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의식 세계가 아예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로 그냥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영원토록 산다. 정말 저는 그렇게 살기가 싫습니다.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이 회의주의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한히 끝없이 펼쳐진 미래의 삶을 생각하면 공포심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그냥 끝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마음의 공포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영생을 끝없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천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1만 년도 아니고 2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니 그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 나날이 될 것인가. 그 생각에 제가 치를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나 이런 생각은 영생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끝없는 실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께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궁극적인 기쁨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천국의 본질, 영생의 본질은 그냥 끝없이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 집 저 집 빈둥빈둥 놀러 다니시겠습니까? 방 안에서 그냥 이리 떼굴 저리 떼굴 구르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예배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서로 대화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의 관계를 갖는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녀와의 데이트를 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정말 시간 안 간다 이러면서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아마 그런 생각으로 데이트를 즐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라는 이런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과 관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을 먼 미래에나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은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고 나면 영생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사실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가하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지요. 한번 외워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영생에 참여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이미 영생의 삶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이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모든 자연인들이 이미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영생 역시 먼 미래에나 받아 누릴 영광이 아니라 현재 신자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미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인가? 잠자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요 문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에 참여한 자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요. 어떻게 된다고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가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는 아직 영생의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몸이 아직 영혼과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만 하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부활하는 그런 때까지는 영원히 경험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잠정적인 즐거움이요, 불완전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죽어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상태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의 상태는 아닙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일 이후에라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는 언젠가?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하면 참된 의미에서의 샬롬, 참된 의미에서의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바람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한 통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영혼의 상태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그 어떤 불완전이나 방해 요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로 가득 찬 이런 기쁨의 상태, 이 기쁨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자식 때문에 속썩이는 일들, 더 이상 남편 때문에 속썩이는 일들,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 더 이상 질병 때문에 세상의 질고와 시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이전 것은 그 무엇이라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은 일을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아무리 커도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기쁨에 의한다고 하면, 비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아이들 또 낳을 생각을 하지요. 만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둘째, 셋째, 아홉째, 열 번째 이렇게 낳겠습니까? 못 낳는 거지요. 또 이때는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을 지배해서 의와 공평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빈부 격차, 또 불평등, 이런 말들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혼의 상태는 평강으로 가득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이런 상태를 원하지요. 내 삶에 좀 평안한 상태가 있었으면. 그런데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때 신자들은 오늘 58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오늘도 좀 말씀드리면 좀 빨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천천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님 제가 믿습니다. 좀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뭐 그냥 달리기 시합하는 것처럼 막 빨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가 앞서 몇 개월 동안 지금 사도신경을 가지고 한 3개월을 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쭉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구상에 50억이 넘는 인구 중에 20억이 절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참으로 언제 이 땅 가운데 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그런 참된 세상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선을 맞이해서 각 후보자들이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런 세상이 어떻게 그들의 힘에 의해서 도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상 사망도 애통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참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비록 아직까지 완전한 의미에서의 영생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이런 영생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썩어질 세상 것에 착념하며 그것을 위해서 동분소주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굽히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구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백이라고 감히 이런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친가 쪽에서 모임은 잘 부르는 찬송, 비디오에도 녹음되어 있는 찬송 22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